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3월 24일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1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조선에 대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강한 내용의 북조선 인권 상황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결의 채택에 대해서 외무 대신 담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및 EU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조선 인권상황 결의안이 무투표로 채택되었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연도 결의에는 북조선 인권에 관한 UN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작년 UN 총회 결의를 포함한 이제까지의 관련 결의 내용을 반영한 것과 아울러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조선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의 공고를 토대로 한 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과 같이 북조선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북조선 사태 회부 검토와 제재 범위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안보리가 북조선의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한 것을 환영하며 안보리가 이번 논의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해 줄 것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북조선 인권 침해에 관한 설명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독립된 전문가를 지명함과 동시에 해당 전문가 그룹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와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설명 책임 메커니즘을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결의의 채택이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포함한 북조선 인권 상황의 개선에 이어질 것을 강하게 기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여 북조선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제31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한 북조선 상황 결의 채택에 관한 외무 대신의 담화를 전해드렸습니다.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 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벚꽃 구경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는 매년 3월 말부터 4월, 장소에 따라서는 5월 초순 등 벚꽃이 피는 시기에 벚꽃 구경을 하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통 문화인 벚꽃 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원래 벚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인이 벚꽃을 사랑한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대 농민은 벚꽃 나무에 곡물을 올리고 풍작을 기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벚꽃 구경은 현재 일본의 전통 문화로서 매년 종례 행사로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선의 상징으로서 일본에서 벚꽃 나무를 세계의 많은 나라에 보내주어 벚꽃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일본을 대표하는 꽃나무로 되었습니다. 봄 소식을 전하는 벚꽃 나무에는 나무의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꽃이 피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벚꽃 나무를 조선 반도에서는 벚나무라고 하는데 북조선에서는 벚꽃을 일본의 나무라고 하여 모든 벚꽃 나무를 잘라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벚꽃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도 자생하는 벚꽃 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학교와 사회의 연도 시작은 4월이므로 가족과 친구, 사회 동료와 함께 새로운 연도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벚꽃 구경에 간다고 합니다. 벚꽃이 피는 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며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또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어느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벚꽃 구경을 하였습니다. 모임 장소인 공원에 가니 만발을 맞이한 100년은 지난 것으로 생각되는 벚꽃 나무 아래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일본 술과 맥주, 그리고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꽃 구경에는 멀리 홋카이도에서 온 제일 조선인 사업가, 캐나다인, 그리고 한국에서 온 도쿄 대학의 유학생, 회사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일본의 벚꽃 구경 문화와 각자의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북조선이 하루빨리 정상국가로 되어 함께 번영하였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 북조선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민간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되어 그분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자신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북조선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화 기간이 짧은 벚꽃을 각별히 사랑하고 떨어지는 꽃잎을 내리는 눈에 비유하여 노래를 만들어 꽃잎이 떨어지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담아 지켜보는 일본인은 정말로 상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공공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비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이 이날만은 술에 취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리하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조선에는 사회 자체가 꽃을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원래 꽃구경이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꽃이 피는 시기에 TV나 방송, 신문에서 특집되어 방영하는 것을 보고 그리우를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 입국하여 처음에는 깨끗하고 화려한 도시에 대하여 감탄했지만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의 문화와 사회를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꽃 구경을 통하여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까지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저로서는 여러분들도 부디 꽃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전통 문화인 벚꽃 구경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취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11일 신형 ICBM용의 엔진 분사 실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날에 북조선의 조선중앙통신은 돈잔에 있는 소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형 ICBM 대륙간 탄도 로켓의 대출력의 발동기, 거기에 좀 지상 분출 시험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좀 했었다고 그런 보도를 좀 조선중앙통신은 했었습니다. 이 발동기 그 분출 시험에는 김정은 그 제일 비서는 좀 사자를 좀 했었는데 김정은 그 제일 비서는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대만적으로 좀 했다고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제일 비서는 지금은 세현의 대륙간 단도 로켓을 보다 위력한 핵탄도를 좀 장착으로 좀 하고 미국 본도를 좀 미국 본도를 좀 비롯한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속을 이뤘던 우리 그 북조선의 좀 타격권의 안에 두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김정은 제일 비서는 좀 말을 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건데 이러한 좀 보도는 세현의 ICBM라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3월에 입회는 북조선이 먼저 핵무기의 소형화, 즉 단도화, 막 그런 뜻이지만 그런 것으로 좀 주장하고, 막 그리고 단도미사일의 단도 부분에 대기권 재독립 모의 시험이란 것은 그런 것도 좀 성공적으로 했다고 뭐 그런 주장도 하고, 더욱더 개체 연료란 것은 이런 것은 좀 연소 시험도 잘 되었다, 잘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데, 막 거기하고 좀 문맥상 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역시 지금 북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좀 대륙간 단도 미사일로 좀 가고 있다고, 완성됐다고, 막 그런 것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막 물론 국제사회로서 볼 때는 그 평가는 다릅니다. 아직은 북조선이 ICBM, 미국 본토를 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라고 하면, 막 그거 아마 실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의 이른바 단도 부분의 대기권, 재독립 모입, 재독립 기술이라고 할까, 막 그런 것도 아직은 갖고 있지 않고, 막 그다음에 연료, 그 로켓 연료에 관해서도 개체 연료라는 것은 아직은 가지게 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그러나 역시 북조선이 5월 달에 개최될 단대회, 제7차 조선노동당 단대회 전에 이러한 그 능력이라고 할까, 미국 본토를 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막 일부러 강조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시 미국에 대한 충분한 확고한 충분한 억제력으로 좀 가지게 되었다고 막 그런 것은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북조선이 좀 자기 안전에 대해서 그게 담보가 되고 안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로서 앞으로 전자 건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으로 좀 지금은 그 북조선이 하고 싶은 막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좀 돌아보면 2012년 4월에 달에 그때 김일성 당선 백두로의 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좀 계기로 역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미, 충분한 대미 억제력을 가지고 거기 기반으로 앞으로 경제 건설에 집중하려고 한다, 막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김정일 전 비서는 그 전에 뭐 3년, 4년, 5년 그런 정도 좀 시간을 걸리고 그런 준비 마련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2011년 12월 달에 갑자기 이 김정일 전 비서는 좀 사망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나왔던 후계자로서 나왔던 김정은 제일 비서는 역시 젊은이고 경험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권위, 지도자라서 하는 권위가 모자랐다,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그런 것을 가지게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2012년에 할 수 있었던, 하고 싶었던 것은 이번 그 단대회 계기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납치 피해자 소가 미오시 씨의 따님 소가 히토미 씨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016년 2월에 수록된 것입니다. 1978년 8월 12일 당시에 니가타현 마누마치에서 46세였던 소가 미오시 씨는 딸인 히토미 씨와 같이 납치되었습니다. 히토미 씨는 2002년 10월에 귀국하였지만 미오시 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건강합니까? 우리들은 모두 자리 있습니다. 지금 겨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기라도 걸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헤어져 38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어머니하고 헤어져 사는 줄 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57살이 됩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젊은 모습과 웃고 있는 얼굴만이 언제나 떠오릅니다. 며칠 전에 동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도 어머니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은소 뿌리고 싶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나쁜 일이 하지 않고 있는데 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주기 위하여 시간을 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건강한 몸으로 계세요. 인자 봄이 옵니다. 좋은 소식 오기를 만석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단념하지 마세요. 나도 절대로 단념하지 않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날은 곧 옵니다. 나도 건강하고 그날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히토미로부터.
소가 미오시 씨, 들어보셨는지요? 소가 미오시 씨의 따님, 소가 히토미 씨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